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오늘 재임 7년 만에 일본을 처음 방문해 아키히토 일왕과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 뒤 도쿄에서 일본인들을 향해 행한 강연에서 세계 2차 대전의 끔찍한 경험을 한 뒤 국제사회가 독일을 받아준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 같은 수용은 우선 독일이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이며 1945년 이후 독일을 장악한 세계 열강들이 화해의 몸짓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가 올해 세계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해 행할 연설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피해국들은 일본이 전쟁 중 벌인 행위들에 대해 아직 충분히 사과하거나 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견해차가 좁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합의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방 감독관들이 입증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달 말까지 기본 틀에 합의하도록 정한 시한과 관련해 만일 그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지난주 피습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를 병문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에게 자신도 같은 식으로 테러를 당해 고통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접하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선거 지원 유세 도중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베이는 중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앞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현재 회복 중이며 자신과 가족은 한국민들의 극진한 보살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어제 시리아 북부의 정유시설을 공습해 30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반정부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해당 정유시설을 운영해왔으며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들에는 반군 요원들과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이라크군이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탈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 2,300여 차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 같은 공습은 또 최근 ISIL이 이라크 내 고대 유물들을 파괴하자 국가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도 부응하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 하람을 겨냥한 차드와 니제르군의 합동작전이 시작됐다고 나이지리아 군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차드와 니제르군은 어제 오전 나이지리아 보르노주에 대한 공격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보코하람 지도자 아부바카르 셰카우가 전날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엄격한 적용을 따르는 또 다른 단체 ISIL에 대한 충성을 선언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당초 지난달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불안정한 치안 상태를 감안해 오는 28일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화석연료 없이 태양전지만으로 가동되는 스위스 항공기가 오늘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부다비를 출발해 첫 세계 일주에 나섰습니다. 항공기 본체가 가벼운 카본 섬유로 제작된 솔라 임펄스 2호는 날개 폭이 72m로 보잉 747기보다는 길지만 무게는 차량 한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솔라 임펄스 2호는 특히 날개 윗부분에 17,000개의 태양전지가 장착되어 있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며 밤에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라디오로 여는 세상의 장량입니다. 미국에서는 어제부터 서머타임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일광 절약 시간제인데요. 이 낮 시간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동부의 9일 새벽 2시는 새벽 3시로 조정됐고요. 이곳과 한국의 시간차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쓸모없다는 주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서머타임제 이후에 수면, 교통사고, 심장마비, 사회생활의 변화상 때문인데 수면 시간이 1시간 줄었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수면의 질도 낮아지고 학생들이 느끼는 수면 부족감도 심해지고 심장마비 가능성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일광절약제 시간제를 없애자고 논의하는 주가 늘고 있는데요.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는 주는 애리조나, 하와이주 등입니다. 안 그래도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인데 서머타임은 일부러 시간과의 싸움을 만들 만큼의 가치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날씨 정보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도에 바람 잔잔합니다. 주말 동안 화창한 날씨로 쌓였던 눈이 많이 녹았는데요. 이번 주는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 내일 대처를 막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25도에서 낮 최고 영상 3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와 주변국 도시들의 내일 날씨 지역별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평양 내일 막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겠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바람 강하게 불겠는데요.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합니다. 일본 도쿄 내일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기온 영상 1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내일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내일 바람 강하겠고 흐린 날씨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하는 세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식 충전, 시사 충전, 라디오로 여는 세상. BOA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1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8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 흉기 습격을 당해서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찾아서 위로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10여 분간의 환담에서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에게 순방 중에 피습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에 미국과 한국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오히려 이번 사건이 미한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리퍼트 대사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위로를 큰 축복으로 느꼈다며 자신도 덤으로 얻은 인생을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의료진이 과거 박 대통령을 수술한 경험이 있어서 더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며 박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국무부 반응 살펴보죠.
네, 국무부는 미한 동맹을 미국과 아시아 관계 초석으로 규정하며 양국 관계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머리아퍼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으로 인해 미한 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어느 때보다도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은요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에 가해진 징벌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무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국무부는 북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하프 대변인은 북한의 성명이 엄청나게 매몰찬 반응으로 정권의 성격은 물론 그들의 수사와도 일치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도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명백한 폭력 행위인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한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서기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독립지사들의 의거에 비유한 것은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더럽히는 것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이런 비이성적인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 또 한국에 주재했던 미 전직 외교 군관리들 반응 전해주시죠.
네,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피습 소식에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회복 중에 있는 리포트 대사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또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 등도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리포트 대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버웰벨 전 주한미국군 사령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 등 서울에 주재했던 전직 군 또 외교 고위관리들은 리포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를 높이 평가하면서 미한 관계 향방을 낙관했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이 한국 정부가요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에 대화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통일부는 어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 정부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 규정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가 제의한 공동위원회 개최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입주 기업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네, 입주 기업들이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까?
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기업들을 압박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5일 입주 기업들과의 대책 회의에서 남북 경협 보험금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 외교관이요 방글라데시에서 27kg 상당의 금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는데 어떤 일인가요?
네, 방글라데시의 하제라트 샤흐잘랄 국제공항에서 지난 5일 밤 북한 외교관이 금 27kg 상당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공항 당국은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 대사관의 경제 담당 손영남 참사관의 가방에서 금괴 170개를 발견했는데요. 무게 27kg,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40만 달러 상당입니다. 손 참사관은 자신의 가방 내부를 보여주길 거부하다 공항에서 10시간의 조사 끝에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풀려났습니다.
네, 이 적발된 북한 외교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공항 당국은 방글라데시 외무부에 이번 사건을 보고하는 한편 손 참사관을 형사 소추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 북한에도 이 같은 사실을 곧 통지하고 양국 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 위원회에 공식 서한을 보냈는데요.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겁니까?
네, 지난 2일 북한이 미한 연합 훈련 시작 이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 서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가 분명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의 실질적 2인자로 꼽혀온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강등된 것을 알려졌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평양에서 열린 38 국제분여절 중앙보고회 기사에서 지난 10월 이후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최용해 당 비서를 정치국 위원으로 호칭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28일 보도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최용해 당 비서보다 먼저 호명해서 최근 잇따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직책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최당 비서의 강등은 북한이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정 인사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소식을 전해드리는 핫클릭 세계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미국 흑인 참정권 운동의 상징인 셀마 행진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미국 엘라베마주 셀마의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에서 지난 7일 열렸습니다.
네.
예, 이 행사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두 딸을 데리고 참석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미주리주 포거슨 사건에서 보듯이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셀마 행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 소식 많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셀마 다리가 어떻게 미국 인권운동의 상징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예, 셀마는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가 1965년 흑인 참정권을 위해서 셀마에서 엘라베마주 행정수도인 몽고메리까지 걸어가는 셀마 몽고메리 행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해 3월 7일 행진 참가자 600여 명이 셀마를 벗어나려고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 위에 도달했는데요.
네.
예, 이때 주 경찰이 이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해서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일요일에 벌어진 유혈 사태라는 뜻에서 피해 일요일로 불렸는데요.
네.
예,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결국 당시의 린든 존슨 정부가 흑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 하람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인 ISIL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소식도 인터넷에서 화제였네요.
네, 보코 하람이 지난 7일 지도자 아부 바카르 쉐카우가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 이 음성 성명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이 성명은 자신들이 ISIL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역시 인터넷 뉴스 사이트 대부분에서 화제의 기사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ISIL의 충성을 약속한 극단주의 세력 가운데 이 보코하람이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보코하람은 어떤 조직입니까?
네, 보코하람은 이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으로 지난 2002년에 등장한 뒤에 2009년부터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군사 도발에 나선 테러 조직입니다. 이 보코하람은 지난해 5월 나이지리아 북부 치복에서 여학생 200여 명을 납치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인접국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가요, 이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MH370 여객기가 실종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네요.
네.
이 사고에 관한 중간 보고서가 이날 나왔네요.
예, 국제조사단이 8일 중간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네.
예, 새로운 단서가 보고서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사건의 원인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 구글 국제뉴스에서 조회수가 많은 기사였습니다.
네. 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는데 모두 확인할 수 없었던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조종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 또 기체 결함이 가장 유력한 주장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이 두 요소가 실종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예, 게다가 사고 원인 규명에 꼭 필요한 비행 기록 장치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사고는 영원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핫클릭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살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들이 대거 체포됐다는 소식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거리였죠.
예, 러시아 수사당국이 야권 지도자인 보리스 넴초프를 살해한 혐의로 용의자 5명을 체포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러시아 인터파크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 BBC 세계뉴스 인터넷판에서 네티즌들이 많이 공유한 기사였습니다.
네, 용의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모스크바에 있는 사설 경비업체에서 일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카카스 체첸공화국 경찰 부대에서 복무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넴초프를 살해한 동기도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 순위 발표됐는데 어느 나라가 1위입니까?
네, 군사정보분석업체인 IHS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수입액이 2013년도보다 54% 늘어난 65억 달러로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언론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 이란에 맞서기 위해서 무기 수입을 늘렸다고 분석하는데요. 이 소식 한국 네이버 뉴스 국제면에서 인기 기사였습니다.
네, 자, 그 외 어떤 나라들이 순위에 올랐습니까?
네, 2013년에 1위였던 인도가 작년엔 58억 달러로 2위가 됐습니다. 이어서 중국, 아랍에미리트, 타이완,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 터키, 파키스탄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는데요. 한국은 2013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7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참고로 무기 수출국 순위는 2013년과 같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순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핫클릭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가슴 아픈 과거사를 무대 위에서 풀어낸 연극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오늘이란 연극 소식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죽지 않소?
죽기는요.
내래 님자 혼자 두고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구만.
서울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통일을 염원하는 연극 오늘 또 오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주 안 올 사람처럼 갑자기 와기라는 기아요.
님자 얼굴 기억.
연극 오늘도 오늘은 사회적 기업 창작마을에서 연극 한 편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까라는 작은 바람으로 시작했는데요. 연출을 맡은 김대현 씨를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작가로서 그다음에 예술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죠. 누군가가.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너무 그 통일이란 부분이 너무 장벽이 커서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너무 주제도 무겁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대에서 해야지 다음 세대가 좀 편안하게 살지 않나 그런 뜻에서 통일이란 주제로 다가섰습니다.
오늘 또 오늘은 주인공 성민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으로 피폐해진 인간성과 가족사를 보여주고 더불어 가족의 소중함과 평화의 존귀함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성민은 올해로 46년째 무대에 서고 있는 연극배우 장두희 씨가 맡았습니다.
이 오늘 또 오늘의 주인공 김성민이라는 분은 한국 전쟁 당시에 일 때문에 이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일종의 실향민이죠. 그래서 한 65년 동안 가족과 생이별된 상태에서 이 남북의 경직된 상황이 아닌 것을 바라고 그래서 통일을 염원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그 힘들게 살아가는 마음적으로 고통을 많이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할인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195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을 아주 갓난아기 때 경험을 했지만 제가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많이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전으로 피난을 가셔가지고 부모님이 거기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하면서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60이 넘으니까 와, 이 물론 하나의 그 저희 작품의 주인공이지만 가상의 인물이지만 얼마나 그 실향민 본인들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살아계신 분들이 몇만 명이 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들의 그 가슴 어린 사연들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고향 그 다음에 헤어진 그 친인척들을 애타게 그리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저희가 이 작품 처음 시작할 때 임진각을 갔었거든요. 임진각을 가가지고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물론 제가 연기를 하면서 절절히 그분들의 그런 모든 걸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젠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두희 씨 등 배우들은 이 작품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양립되는 세대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가족과 이웃의 화합이 민족의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일에 대한 염원, 그 다음에 희망,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유일한 그 남북의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교육적으로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그 분단의 현실과 이런 것이 지금 어떤 것인가 그런 걸 조금이라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연극 오늘 또 오늘은 이산가족의 애환과 분단국가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기성세대에겐 가족의 소중함과 고향의 그리움을 전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고찰과 평화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연극이 끝난 후 관객들을 만나봤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기성세대들이 그 젊은이들한테 배주는 그런 모습 같아요. 애절하기도 하고 참 옛날과 지금 잘 복합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짠하죠. 우리 통일에 대한 정말 염원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닿았어요.
분단된 상황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린이들은 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이 희미해져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연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역사, 아픔의 역사를 이렇게 되새기게 됐다는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라서 되게 우리도 공감이 안 되면 어쩌지 하면서 봤는데 보면서도 되게 몰입도도 높았고 몇 번 이렇게 좀 울컥울컥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개인이 그렇게 망가져 가는 삶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젊은 층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풀어놓은 것 같아서 이해하기는 쉬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통일이라는 주제가 저희가 역사책에서만 봤지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공감하기도 좋았던 것 같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손이라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지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인자 내래 꼭 돌아올게요.
혹시 서울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님자 혼자 두고 떠나려니 섭섭해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전세대를 아울러 분단과 통일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연극 오늘과 오늘은 3월 4일부터 18일까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서울에서 VOA 박은장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박선주와 김범수가 함께 부르는데요. 남과 여 들어보시죠.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일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 주고 싶은 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잘해 주고 싶은 일 두려움 앞에 멈출 때 날 용감하게 하는 일 그대 세상 가장 흔한 말 for you 그래서 더 어려운 그 말 날 믿어달라 말하면 그댄 그래줄 수 있나요
12번 소나기만
지금 시각 밤 10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곧 이어집니다. The Voice of America. 한반도 시간으로 밤 11시까지 이어질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순서 열었습니다. 먼저 세상살이 말글살이 시간에는 신조어 창직 소개하고요. 인터넷을 쓸 때 나오는 단어들 점검해보겠습니다. 또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의 차이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세계는 우리는 시간. 케냐에서 서방 학생들을 위한 논문 대필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 밤낮을 바꿔 생활하는 필리핀 콜센터 직원들의 고충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살이 말글살이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살이 말글살이 102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상점이 몰려있는 곳이나 특히 유흥가를 지날 때요, 이 업소 이름 등을 새긴 현란한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손님을 끄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선 보통 삐끼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데 이 삐끼란 말은요, 손님을 부르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호객꾼을 속되게 이르고 원래 끌기를 뜻하는 일본말 히끼에서 온 걸로 보입니다. 일본어에다가 속된 말이라면 굳이 삐끼란 단어를 쓸 필요는 없겠죠. 자, 세상살이 말글살이는 언제나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꾸며지는데요. 먼저 새로 등장했거나 화제가 된 낱말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한국말은 진화한다로 시작합니다.
한국말은 진화한다.
요즘 한국에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얻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많은 회사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경제 구조가 발전하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직장을 찾는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경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신조어는 바로 이런 새로운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직의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창직 인턴제를 우연히 알게 돼서
요즘은 창업에서 더 나아가서 창직이라는 트렌드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신조어는 바로 창직입니다. 자, 오늘도 세상살이 말글살이 치기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김정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창직이라고 했죠. 한자 만들 창 그리고 직업을 나타내는 직. 이 두 자를 합친 것 같은데요. 그럼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고생할 게 아니라 아예 창의적인 항목으로 새로운 직업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뜻으로 창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참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올까 싶은데 이 창직에는 대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네, 창직이라면 먼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원래 있는 일자리를 재설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 창직에 해당하는지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고용정보원이 몇 년 전에 창의적인 창직 사례 25개를 담은 책자를 냈는데요. 네. 여기서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코 웨딩 디자이너입니다. 이 에코 웨딩 디자이너는 옥수수 전분 섬유로 만든 신부 예복이나 뿌리가 살아있는 신부 꽃다발, 그리고 재생종이에 콩기름으로 인쇄한 청첩장 등 결혼의 전과정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환경도 살리고 결혼식의 멋도 살리는 신종 직업입니다.
네.
또 프로추어 에이전트라는 직업도 요즘 떠오르는 창직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프로추어라면 전문인을 뜻하는 영어 프로 그리고 동호인을 말하는 아마추어를 합한 말 같고요. 에이전트는 대리인을 뜻할 텐데요.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프로추어 에이전트는 신인 음악가를 발굴해서 전문 음악인으로 키우는 일반 기획사와는 달리 그냥 아마추어 뮤지션, 즉 동호인 수준의 음악인들의 활동을 돕는 직업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경향을 따라서 창직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청년 창직 인턴제를 도입해서 창직을 장려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창직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안학교까지 등장했습니다.
생활 속 낱말 탐험.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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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지원아, 뭐하니? 어머, 이거 너가 직접 올린 거야?
그럼 내가 올리지, 누가 올려요?
정말 너가 인터넷에 사진하고 노래를 올렸어?
그렇다니까요. 참 속고만 살았나? 사람 말을 왜 못 믿는 거야?
여긴 뭐 하는 사이트야? 주소가 무슨무슨.com으로 돼 있네?
응,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인터넷 동호회 홈페이지예요.
그런데 너 이런 걸 언제 배웠니?
예전부터 할 줄 알았지. 근데 모처럼 동호회 온라인 게시판에 들어와 보니까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력 발휘 좀 했죠.
저렇게 인터넷에 사진하고 음악 올려놓는 거 보니까 야 부럽다 얘. 나도 좀 배워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우리 지금 마트 갈 거잖아요. 그럼 사진기 들고 가서 우리가 마트 보는 풍경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요.
마트에서 장 보는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린다고?
그래요. 내가 숙모한테 가르쳐주면 숙모가 직접 올리면 되지.
그걸 내가 당장 어떻게 해?
아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일단 마트부터 얼른 가요.
네, 남한에서 살면서 접하는 용어를 익혀보는 생활 속 낱말 탐험 시간입니다. 요즘 통신과 관련된 말들 익혀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을 할 때 쓰는 용어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일단 인터넷이란 말의 뜻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인터넷은 청취자 여러분도 익숙한 낱말일 텐데요.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된 통신 체계를 말합니다.
네,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먼저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다양한 종류의 게임도 즐길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다른 사용자들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물건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면 상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무척 편리하죠.
네.
인터넷에서는 옷이나 책, 음식, 가구, 컴퓨터 등 정말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자기 기계에 음악이나 동영상을 내려받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런 행위를 다운로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짜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내려받는 게 대부분 불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밖에 상관극에서 나오는 용어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먼저 홈페이지란 말이 나오죠. 네. 이 홈페이지는 인터넷상에 마련해 놓은 가상의 집과 같은 존재인데요. 다양한 정보를 이 홈페이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리집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또 비슷한 단어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닷컴이 나오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들이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닷컴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주소입니다. 또 온라인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 온라인의 반대말은 오프라인입니다.
가만, 근데 여기부터는 어떻게 하더라?
네, 그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사진 올리는 것만 남았네. 자, 여기서 이 사진을 클릭해서.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여기 보세요.
알았어. 그러니까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 사진을 클릭해서. 야, 다 됐다. 그지, 지원아? 이거 내가 한 거 맞지?
그래요, 승모. 처음 하는 거 치고 잘하시네.
이젠 나도 인터넷에 음악하고 사진도 올릴 줄 안다고요. 지원아, 내일은 우리 아파트 뒷산에 가서 벚꽃 사진 찍어서 올리자.
알았어요, 승모.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생활 속 낱말 탐험. 오늘은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용어들 익혀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표준어에 대한 궁금증부터 순화어에 이르기까지 남한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 바른말, 고운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북한 이탈주민 리명 씨의 사연입니다.
남한 방송 뉴스를 보면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경제기사를 보면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경제기사에서 퍼센트란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이 퍼센트에 포인트를 붙여서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두 말이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리명 씨 말대로 요즘 나오는 보도기사에서 몇 퍼센트 포인트 이런 말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엄연하게 다르다는데요.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니스킴 선생님으로부터 정확한 답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명 씨. 퍼센트는 전체 수량을 100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 가지는 비율인 백분율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가령 지난해 단감 수확량이 100개였는데 올해 110개의 단감을 거둬들였다면 단감 수확량이 10% 증가한 셈입니다. 반면에 퍼센트 포인트는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가 이전 수치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단위인데요. 예를 들어 지난해 공장 가동률이 90%였는데 올해의 경우 95%라면 공장 가동률이 1년 새 5%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했던 세상살이 말들살이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끝을 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102번에 걸쳐서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 소개해드렸는데요. VOA 한국어 방송 2015 봄 개편에 따라서 이번 시간을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작별 인사드립니다. 다음 방송부터 이 시간에 ABC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살이 말그살이였습니다.네, 라디오로는 세상 계속해서 세계는 우리는 들어보시죠. 70억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 세계는 우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에게 숙제 부탁해 본 일 있으신가요? 글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끼리 가끔 리포트 같은 걸 대신 써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교수들이나 다른 학생들이나 알면서도 모른 척 그냥 넘어가 주는 것 같은데요. 자, 만약 이런 리포트나 논문을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면 그것도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케냐에서는요, 이런 논문 대필 사업이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케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부지영 기자입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 외곽의 한 인터넷 카페. 여러 케냐 젊은이들이 바쁘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외국 학생들의 부탁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주고 있는 건데요. 이 인터넷 카페 주인인 찰스 킵코리아 씨는 서방 학생들과 케냐 대필 작가들을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d it can go up to $50 per page, depending on the agency.
한 장에 미화 $50까지 올라가고요. 아주 급하다고 할 경우 $82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고객이 50명이라고 한다면 케냐 돈으로 수백만 실링을 벌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미화로 $10,000까지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객의 대부분은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이런 대필 작가를 찾는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작문 숙제에서부터 박사학위 논문에 이르기까지 주문 내용도 다양한데요. 유명 천문학자 케플러와 갈릴레오가 편지를 주고받는 상황을 상상해서 가상의 편지를 써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킵코리아 씨는 편지를 대신 써주고 미화 300달러를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가끔 이런 일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something on ethics. Think so. Yeah. It was really tough.
윤리 도덕에 대한 글을 쓸 때였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한 7번인가를 다시 썼습니다.
사실 이런 케냐 대필 작가들이 하는 일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글을 쓰게 하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학문적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나 논문을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줬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그 학생은 퇴학당하거나 중징계를 받게 될 텐데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갈등에 시달리는 대필 작가들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하는 일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꺼려집니다.
나이로비 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와 외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폴린 체프코니 씨의 말이었는데요. 체프코니 씨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대필 작가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n't really illegal, but you know there's that kind.
제가 하는 일이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옳은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제 숙제가 아니고 제가 대신 써주면 안 되는 일이지요.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체프코니 씨는 사람들에게 대필 작가 일을 한다는 걸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필 작가 일을 하면서 작문 실력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는데요. 덕분에 학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체프코니 씨는 말했습니다.
I didn't have any trouble, you know, somebody, a lecturer just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교수가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써오라고 하면 아주 쉽게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 건지 기술을 익혔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 대필 작가 일이 개인적으로 제게 도움이 됐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됐죠. 동료 학생들이 리포트나 논문을 쓸 때 도와줄 정도인데요. 물론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보수를 받고 하죠.
나이로비 대학교 규정에는 온라인 연구원이란 암호 아래 대필 작가를 구하는 전단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런 대필 사업이 케냐의 우수한 두뇌를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비판했는데요.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건 옳지 않은 일이건 숙제를 대신해 줄 케냐 작가를 찾는 외국 학생의 수는 점점 늘고 있고요. 당분간 케냐에서 이런 대필 사업은 계속 호황을 누릴 전망입니다.
세계는 우리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앞서 케냐 얘기 들으신 것처럼 외국에 서비스나 업무를 맡기는 경우를 흔히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요, 외주, 외부 용역 이렇게 말하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국내 하청기업이나 개발도상국 기업에 싼 값에 일을 맡긴 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이 항공사나 여행사 고객 서비스 부서에 전화를 걸면요. 인도나 필리핀처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업무 처리 아웃소싱, 이 BPO 사업은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필리핀 아웃소싱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얘기 다시 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30살인 필리핀 여성 엔젤린 로드리게스 씨.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에야 출근길에 나섭니다. 보통 콜센터라고 부르는 고객 전화 상담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s already quarter to eight. I'm going to the office.
벌써 오후 8시 15분 전이네요. 지금 회사에 출근하는 길이에요. 저는 C3라는 회사에서 일하는데요. 보통 아침 6시 30분쯤 퇴근합니다.
로드리게스 씨는 원래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C3에서 일하면서 간호사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요. 현재 C3에서 일하는 필리핀 직원의 수는 2,3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여러 외국 회사의 고객 서비스 전화를 대신 받고 업무 처리를 해줍니다.
Well, that's great. Have you heard about our value package? It's a promotion right now for HBO and Cinemax.
엔젤린 로드리게스 씨는 하루에 200통이 넘는 전화를 받는다고 말했는데요. 대부분 자동차 임대 관련 전화이고 고객의 대부분이 미국인입니다.
Thank you for calling. This is Carlo. May I have your name, please? Thank you for that information, Mr. Do. How may I help you today?
로드리게스 씨의 상사인 앤디 사라키니스 씨는 필리핀 아웃소싱 분야, 그러니까 외주 분야에서 16년 동안 일해왔는데요. 역사적으로 미국과 필리핀 관계가 워낙 긴밀해서 일하기가 쉽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인도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미국인 고객과 더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아주 좋아요. 새로 직원을 고용하면 당장 첫날부터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인 고객들과 영어로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항공사 고객이건 자동차 임대회사 고객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부터 통신, 금융에 이르기까지 어떤 분야건 문제없죠. 바로 전화를 받고 현명하게 대답하고 고객의 문의사항이나 문제를 잘 듣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아주 잘해요.
이 같은 고객 처리 아웃소싱, BPO는 필리핀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덕분에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과의 시차 때문에 밤낮이 바뀌는 게 큰 문제인데요. 많은 직원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구원 빅토리아 프리츠 씨는 직원들의 건강이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I found that BPO workers who work the night shift
develop... 야간에 일하는 전화 상담 직원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장병이나 당뇨병, 비만 이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C3는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 달에 미화로 $7만 내면 회사 건물 안에 있는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직원들은 건강보다는 개인 생활을 즐길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들 자는 시간에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할 수도 없고요.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경우 고충이 더 심한데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저녁 먹을 시간에 출근해야 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가고 없다는 겁니다. 자녀 얼굴 볼 새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앤젤린 로드리게스 씨는 5년 동안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Social life, I don't have that one right now.
사회 생활 같은 건 전혀 못하고 있죠. 사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차라리 일하는 게 더 좋아요.
혹시 친구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전혀 문제없다고 로드리게스 씨는 말했는데요. 필리핀에는 로드리게스 씨처럼 밤에 일하고 낮에 노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세계 곳곳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케냐에서 서방 학생들을 위한 논문 대필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 또 밤낮을 바꿔 생활하는 필리핀 콜센터 직원들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세계는 우리는을 끝으로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내일 10일부터는요,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텐데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 한국어 방송이 새 봄을 맞아 새롭게 마련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0년 3월 9일 오늘,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세뮤엘 바보가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웨스트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인 바보는 7살 때 처음으로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 14살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커티스 음악대학에 진학해 피아노와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바버는 이후 1936년 20세기 최대의 명곡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현악을 위한 아다지오를 발표합니다. 무겁게 누리내리는 정숙함과 경건함을 자아내는 현악을 위한 아다지오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 플래툰에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바버는 이 밖에도 바이올린 협주곡, 관현악을 위한 에세이 2번,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등을 포함해 수십 개의 곡을 작곡합니다. 바버는 이후 1958년과 1963년 각각 오페라 베네사와 피아노와 협주곡 1번으로 두 차례에 걸쳐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바버는 현재까지 20세기 미국이 낳은 대표적인 작곡가로 평가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59년 3월 9일 오늘 잘록한 허리와 날씬한 다리, 오뚝한 코와 커다란 눈이 마치 숙녀같이 예쁜 바비 인형이 미국 뉴욕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On March 9th, 1959, at an American International Toy Fair, Barbie was unveiled to the world wearing her famous black and white striped bathing suit.
당시 어린이들이 갖고 놀던 인형은 종이 인형이거나 갓난아기 모형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어른처럼 예쁘고 날씬한 몸매의 바비 인형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비 인형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미국 장난감 회사인 마텔사의 창업자 루스와 엘리어트 핸들러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집에서 예쁜 숙녀 모양의 종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딸에게 종이 인형처럼 예쁘고 날씬한 숙녀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바비 인형을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비 인형은 이후 1976년 100년 뒤 공개될 타임캡슐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바비 인형은 현재까지 10억 개 이상이 팔렸고 지금도 1초에 2개꼴로 팔리는 등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